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역대하 1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선보장들과 백보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이여 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내어 올렸고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들어 그 위에 청아리 인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보통 서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저자의 의도와 동기를 잘 알아야만 끝까지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역대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서론격의 서문격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포로기의 삶을 살았어서 공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 도대체 우리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나라를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가. 아마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대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에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2절은요. 게난, 마랄렐, 야렛. 뭐 이래가지고 족보가 한 1장부터 한 8, 9장까지 계속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왜 족보가 이어질까요? 정체성이죠. 너희들의 정체성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다음에 이삭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너네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갈 때까지 너희들의 민족의 주체성은 이 세대를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역대상의 1장부터 족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족보를 읽다가 은혜를 못 받거든요. 근데 역대상을 다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참 은혜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찬송의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깊이 은혜가 있었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이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더우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아시는 분은 그 뒤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벌써.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이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게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으로부터 받아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창대하였던 근거의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창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와 함께 행할 때만이 창대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도전의 메시지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니까 2절 이후로 쭉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나라를 시작할 때에 모든 리더십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을 데려가죠. 거기에서 뭘 하죠? 자, 우리 6절을 한번 크게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마 솔로몬이 지금 이 순간에 나라를 맡았을 때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죠. 왜일까요?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계보가 아닙니다. 다윗이 불륜으로 저지른 밧세바의 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왕이 됐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단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리더십들을 데리고 가서 기본 산당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여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땅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결단이죠.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포로 이기 이후에 다시 나라를 건설할 때, 가정을 세울 때,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너희들의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의 직분이 사라지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열납하시고 이제 하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참 이 구절이 여러분의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죠? 원하는 게 너무나 많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임하듯신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기도의 내용 앞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우리 누님이 셋이거든요. 위로 셋. 다 출가를 하고서 명절 때 집에 이렇게 누님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오고 남편 데리고 사위 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한 거는 어떻게 누님들이 그 엄마의 마음을 쏙 빼놓는지 엄마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그냥 아주 기쁘게 해요. 누님들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냉장고에 모든 김치부터 시작해서 콩자반, 멸치 뭐 이런 게 싸그리 없어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들인 저는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누님들이 뭐 한 거죠? 예. 엄마의 마음을 쏙 들게 하니까요. 엄마의 마음이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다 퍼주고 나면 엄마가 또 뒤에서는 또 한 소리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집에 와가지고 다 퍼가고 그러면서 좋은 거잖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아빠의 지갑이 열리는 거죠. 그냥 막 열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마음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래, 뭘 기도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를 놓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기조가 이제 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세게, 굳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중심을 느낄 수 있었던 구절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먼저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제 후손들이, 우리들이 다윗의 왕위에 계승되었던 것을 이제 확고하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게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기도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의 정통성을 만드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후손을 또 유산을 주었는데 후손들인 우리들이 이제 정통성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중심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인데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타적인 기도예요. 자기의 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지위와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고 싶으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은 물질을 안 주신 이유는 그 물질을 이기적인 욕망에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질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받을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이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고 드리는 기도. 자녀를 주실 때도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녀를 사용하겠나이까. 여러분의 직분과 위치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위치와 직분에서도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드렸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느낌은 참 순수했다. 솔로몬이 아버지요, 다윗이 받았던 그 영화와 다윗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신앙의 계보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굉장히 순수한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의 쏙 마음에 들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두 가지 기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순결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부터 오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기도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너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나를 대신하여 전도대원으로 힘쓸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뒤섞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루터는 이것을 깨끗하다, 순결이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한 가지 표현은 단순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 이것을 순결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보통 순결하면 깨끗하다는 것은 이미지를 아는데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건 뭐라고요? 단순하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순결이라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는 위즈덤이라고 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 간에 분별하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선악을 분별하여 민첩하게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해하셨죠? 한숨에 달려왔어.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좀 멍한 사람들이 몇 분 계셔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정 초기에는 순결함과 지혜가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움이 순박함을 상실하는 순간 사람이 교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말입니다. 참 똑똑한 분이 계세요. 참 지식도 많고 스스로 하지 말라는 교통정리도 다 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 눈에 다른 사람이 막 허물이 보이고 잘못된 보니까 또 입이 방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해요. 지혜는 있는데 순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순결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 순결함은 누구를 의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내 자식, 내 위치, 내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중심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교활하게 빠질 확률이 높은 것이에요. 반대로 순박한 사람이 지혜롭지가 않다면 굉장히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법 없이 살아간다 이런 분이 계시죠?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참 순진하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순결과 순진은 다른 것입니다. 순결을 어떤 표현에 보면 순결은 뭔가 꽉 차있는 것을 순결이라고 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것이 없는 거고 순진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와도 다 예스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세상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철학을 받아들일 때도 조금 잘 된다 그러면 뭐 저 궁합 보고 좀 잘 되다 그러면 다른 종교 찾아가고 이게 순진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세워진 믿음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거 있죠. 된장인지 똥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종 사상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이 솔로몬을 내 기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잘 시작했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질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몇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탁이죠. 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왜 이 말씀을 부탁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병마를 의존하는 순수성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죠. 물질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신앙 잘할까요? 꼴랑 얼마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돈이 많으면 말입니다. 세상에 먹을 거 많고 놀러 다닐 거 많으니까 교회 오지 않아요. 그 돈, 그 손 다 쓰고 죽고 싶어서. 돈이 많으면 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한 메시지가 뭐죠?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부탁하는 거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유는 알겠죠? 세 번째는 은금도 많이 쌓지 말아라.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은 순결과 지혜로 이 세상에 살기를 바랬는데 아 근데 말입니다. 역대하 1장 여기 15절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을 잠깐 보세요. 15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펑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죠. 이 문제가 삼삼하죠. 16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심지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되죠. 17절.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막 모아서 문제가 생긴 것을 열왕기상 1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둘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열왕기상 11장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4절 보십시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순수함과 순결함이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수많은 여인들의 속삭임을 통하여서 마음이 갈라졌더라 이거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자 성도 여러분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인생 동안 하나님을 떠난 재물 하나님을 통한 성공 번영이 무슨 소용이에요? 순결을 잃어버린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의 일생을 보니까 지혜까지 없어집디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다 누린 한 사람이 그의 말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추악한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도전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뭐가 부족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기도만 해서 내 모든 것을 이룬다? 아니요. 기도 이후에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거구절 한번 대볼까요?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소바 왕을 이겨서 나라가 강대해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뭐 좀 안다고 지혜롭게 뭐 지식이 많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좀 돈 많이 벌어서 교만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뭐 때문에 성공하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다윗의 중심을 회복하셔야죠. 다윗이 18장 4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뭐 했다고요?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왜 이랬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려는 순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순결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석박사가 뭔 필요가 있고요. 이 세대에서 뭐 부를 자란 게 뭐가 필요가 있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의 말들을 끓는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놀랍죠. 시편 20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감동하신 분을 아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순수함을 회복해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말씀으로 개혁하는 삶을 삽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알러지 반응을 이렇게 마십시오. 개혁은 혁명과 다릅니다. 혁명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새로 무엇을 건축하는 것이고 제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니까 어떤 분이 자꾸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제가 제대로 설명드립니다. 개혁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다른 말로 하면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이어받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에 떠나고 추악하고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호히 끊는 것이 개혁이죠. 개혁을 거부하는 순간 타락입니다. 일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황 목사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예화 중에 하나가 제가 떠오르는 예화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신앙인들은 마치 비탈길 위에 세워놓은 수레와 같다.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이게 무슨 예화입니까? 우리 신앙이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수레가 비탈길의 경사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겁니다. 적당하게 살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고 그냥 흐름 따라 살아가게 돼버려요. 개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을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힘을 다해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무섭죠. 여기 솔로몬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였고 문제가 사라지면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거부하셔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인물만 소개시켜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해야 하냐면은 18세기에 가톨릭이 전 유럽의 이 황제, 교황 이런 그 공권력으로 교권주의, 그러니까 말씀의 위에 서서 이 리더십들이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철저히 교권주의로 세상을 다스렸던 시대가 18세기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 반대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회복한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들이죠. 우리 장로교는 마틴 루터부터 존 칼빈에 의해서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난 교단이죠. 그 가운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을 표현해서 위그노라고 표현합니다. 위그노들이 하나님의 정통신앙을 회복하여서 그들끼리 모이니까 카톨릭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꽁스땅스라고 하는 감옥인데요. 지역이 에그모르트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1730년에 한 여인이 여기에서 사로잡혀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 듀낭이라는 여인입니다. 마리 듀낭 나이에 19살 때에 저 꽁스땅스 감옥에 사로잡힙니다. 카톨릭을 개종 안 하고 진리를 사수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 감옥에 자그마치 얼마를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삽니다. 아마 출소하고 난 얼굴일 것 같아요. 이 여인이 38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살고 추록하여 7년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마리 디낭이라는 여인이 38년 동안 뭘 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출소해서 빨리 다른 사역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뗐었을까요? 솔로몬의 잘못된 기도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위기와 문제만 닥쳤을 때에 그것에만 매달리고 해결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마리디낭이라는 여인이 38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했던 믿음의 유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프랑스어로는 헤지스테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레지스터라는 단어고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라 혹은 개혁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38년 동안 한결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뭘 저항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거죠. 이 기도 자체가 이 여인에게 힘을 더한 거죠. 비록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저항했던 이 한 여인의 저 글씨가 말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 여인의 머리핀을 가지고 새겼을 것이라는 것이 있고 38년 동안 손톱이 자라는 것을 손톱으로 후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손톱으로 저 돌과 같은 것을 팠다는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리 디낭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아마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질 텐데 하나님께 굳건히 가진 저의 순결과 분별력 그것이 오늘 신앙의 후배들에게 진한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프랑스에 가면 반드시 저 종교개혁지를 코스를 가야 하는 그 코스로 유명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로 우리 언제 한번 종교개혁지를 좀 같이 답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아멘이 없으셔요.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저것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를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그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순결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내 남은 인생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저항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